저는 오늘 여러분과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가 탕자 이야기라고 부르는 그런 본문이죠. 돌아온 탕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모두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참 많은 설교를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심지어 지난주 큐티 본문이기도 했기 때문에 불과 며칠 전에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보았죠. 익숙할 뿐더러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식상하기까지 합니다. 이 이야기를 특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누가 이 이야기를 제일 싫어하냐면 교도소에서 드리는 재소자들을 위한 예배에 단골로 사용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재소자들이 가장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죄인, 그리고 그 죄인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것보다 더 잘 그려낸 이야기가 어디에 또 있을까요? 죄인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를 이야기할 때면 단연 손꼽히는 본문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많이도 들어왔고 또한 익숙하다 못해 식상하기까지 한 이 본문을 제가 택한 것은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쉽게 범하곤 하는 실수를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어떤 실수냐면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비유로서 읽지 않고 이야기로서 읽는 거예요. 비유로서 읽지 않고 이야기로 읽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비유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유란 어떤 의미죠?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도록 다른 것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는 비유이기 때문에 그저 이야기 자체로만 읽어지거나 해석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이 비유를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지, 무엇을 설명하는지 그 맥락 가운데에서 읽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비유를 사용한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비유, 이 비유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유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신 것입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기쁨, 보통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그것은 이 비유의 중심 주제가 아닙니다. 이야기만 보면 그게 주제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맥락을 보면 실제 주제는 따로 있어요. 조금 더 놀랄만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비유의 제목은 사실 탕자의 비유가 아닙니다. 이야기로만 보자면 탕자 이야기가 핵심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맥락 속에서 이 비유는 탕자 이야기가 핵심 메시지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예수님이 나누고 계신 대화의 맥락 속에서 이 비유의 의미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에 연달아 등장하는 세 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세 번째 비유입니다. 15장의 맨 앞절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왜 이 세 가지 비유가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이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나왔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이들이 예수님을 왜 찾아왔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간단한 그림이 아니에요. 굉장히 독특한 광경입니다. 왜냐하면 세리와 죄인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자 했던 그런 대상들이 아니에요. 다들 멀리하고 기피하던 대상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야 물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또 있죠.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이상해요.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가장 나오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죄인들이죠. 그런데 그런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나왔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그들이 이전의 잘못을 돌이키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그 광경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고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환영하고 음식까지 같이 먹는다. 그들이 그런 말을 한 것은 죄인들과 식사를 같이 한다라는 것은 명백하게 정결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칼같이 지키던 사람들이었어요. 때문에 죄인을 환영하시며 그들과 겸상을 하시는 예수님이 못마땅했던 것이죠. 그러한 그들의 반응에 대한 응답으로서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연달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신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 비유의 청자가 누구입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세리와 죄인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뭔가를 설명해 주시고자 이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비유가 세 가지나 필요한 것일까? 예수님이 적합한 비유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아서 또 다른 비유를 들으셔야 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럴 분이 아니시죠? 언뜻 보면 세 비유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서 불필요하게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쌓아가시는 방식을 한번 보세요. 이 세 비유는 공통적으로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뭔지 기억하세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사람의 이야기죠.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을 찾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이죠. 세 비유의 끝에는 공통적으로 초대가 있습니다. 되찾은 기쁨을 함께하고자 벗과 이웃들에게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그들을 초대하죠. 세 비유가 비슷한 것 같지만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잃은 것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은 어땠습니까? 양은 한 마리가 없어져도 모를 정도로 많은 수 중에 하나였어요. 몇 마리 중에 하나였죠? 100마리 중에 하나. 드라크마 동전은 어땠습니까? 몇 개 중에 하나였어요? 10개 중에 하나. 아들은 어떻습니까? 두 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갈수록 가진 것 중에 잃은 것의 비중이 커가고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도 같이 커질까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소중함과 되찾아야만 하는 당위성 역시 같이 커지는 거예요. 소중함과 되찾아야 하는 당위성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 비유에는 앞에 두 비유와는 다른 차이점도 있습니다. 앞에 두 비유에서는 양을 어떻게 잃어버렸었나요? 드라크마는 어떻게 잃어버렸죠? 오늘 본문은 그 원인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양은 원래가 그렇잖아요.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분별하지 못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돌보지 못한 주인의 부주의로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동전은 어땠을까요? 동전은 주인이 어딘가에 흘렸던 것이지 동전이 스스로 굴러가서 어딘가 사라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아들은 어떻습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스스로의 의지와 선택으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이건 부주의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실 아들로부터 버림받은 것입니다. 앞에 둘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되찾은 방법 역시도 다르죠. 양과 드라크마는 어떻게 되찾았습니까? 주인이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다가 찾았어요. 그에 반해 이 아들은 어떻습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가 찾는다고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의지로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갔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들이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괴로움이 이 아버지를 매일같이 동구 밖에서 서성이게끔 만들었어요.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을 우리는 과부라고 부르죠. 아내를 잃어버린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호라비라고 부르죠. 그런가 하면 부모를 잃은 아이를 고아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자녀를 잃은 부모를 뜻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잃은 부모를 담아낼 만한 단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아버지는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던 중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이 아들이 고달픈 인생의 어느 한날 아버지를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발걸음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이 아들은 그렇게 되찾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힘겹게 되찾은 아들입니까? 때문에 처음에 두 개의 비유는요, 이 마지막 세 번째 비유를 위한 전주곡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 있는 그 두 비유에 나온 양을 잃은 사람과 동전을 잃은 그 여인을 통해서 아들로부터 버림받은 아버지의 심정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하물며 이 아버지는 얼마나 아들을 되찾고 싶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되찾았을 때의 기쁨 역시 앞에 두 비유를 통해서 더욱 극대화됩니다. 처음 두 비유에는요, 잔치가 등장하지 않아요.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기 쉽지만 처음 두 비유 끝에 나오는 초대는 잔치로서의 초대가 아니라 그 전에 마음이 기쁘니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라는 정도의 초대였어요. 하지만 세 번째 비유에 이르러서는 그 즐거움이 더욱더 증폭되어 잔치로 승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한번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어떤 몰골이었을까요? 그는 유산을 이미 다 탕진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던 돼지를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던 주염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지금 돌아온 이 아들에게선 돼지 냄새가 납니다. 이 아들은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본래 돌아온 즉시 정결 예식을 해야만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더러움을 몰라요. 이 아들을 내내 기다렸던 아버지는 아들을 발견하고서는 달려가서 그를 안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그 모든 수치와 부정을 자신의 것으로 덮어버리시죠. 옷을 입히시고 신을 신기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로 인해 아들의 모든 부정과 과오가 다 무마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고서는 잔치를 벌여주시는 거예요. 자기 실수로 잃어버린 양이나 동전을 되찾은 사람도 주위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싶은데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쁠까? 아들이 더럽다고 정결 예식을 운운하며 아들을 멀리하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아들을 환영하는데 그깟 살찐 송아지가 죄수랴?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두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한 그 예수님의 기쁨이 도대체 얼마만큼 큰 기쁨인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먹으신 그 식사가 예수님께 어느 정도로 즐거운 잔치인지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더욱 와닿게 설명하기 위한 장치였었던 거예요. 결정적으로 세 번째 비유에만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큰 아들입니다. 바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청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직접 이야기 속에 등장시키시는 것이죠. 왜 그들을 이야기 속에 집어넣으셨을까요? 그들을 이 기쁨의 잔치로 초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을 환영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그들이 가진 그 율법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그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즐거워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바로 이 초대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끌어오셨던 거예요. 그러니 이 비유의 주제는 돌아온 탕자나 탕자를 환영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 또한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 비유의 주제는 못마땅해하는 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초대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환영이 아닌 초대에 있습니다. 작은 아들에 대한 환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큰 아들을 향한 초대가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 큰아들에 대해서 집안의 탕자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역시 잘못된 표현입니다. 탕자는 무슨 뜻입니까? 방탕한 아들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 큰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면 전혀 방탕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가진 성경의 소제목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잃은 아들,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두 아들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아들 역시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떠나 있는 잃어버린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정리해보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세리들과 죄인들이 내게로 나온 것과 내가 그들을 환영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느냐? 목자도 자기 양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으면 힘써 찾아다니다가 되찾으면 무척이나 기뻐하며 그 기쁨을 벗들과 나누기를 원한다. 여인도 자기 열 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어버리면 집을 뒤집어 엎으면서까지도 찾아다니고 찾아내고선 기뻐하며 그 기쁨을 벗들과 나누기를 원한다. 하물며 아버지의 집이 싫다고 떠난 아들을 오매불망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스스로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느끼는 기쁨은 어떠하겠느냐?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집에 돌아온 자녀를 부정하다고 멀리하는 부모는 없다. 그러니 큰아들과 같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정결법이라는 굴레로 저들을 배척하지 말고 내가 그들을 환영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나의 이 기쁨에 함께하자. 나는 너희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설득하려 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은 굳이 그들에게 별명을 하실 만한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분도 아니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유를 세 가지나 말씀하시면서까지 그들을 설득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궁금해하던 중에 비유 속의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아버지는 큰아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잔치에 들어오기를 마다하며 밖에 있던 그 아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아가 아들을 만나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아버지는 탕자만을 사랑한 것이 아닌 큰아들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만 사랑하셨던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까지 그들을 아버지의 잔치로, 예수님의 그 마음 가운데로 그들을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초대는 잔치로의 초대였기도 했지만 그보다 앞서서 예수님의 마음을 향한 초대였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큰아들 이야기는요, 신약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에도 있습니다. 이 큰아들 이야기와 거의 같은 이야기가 구약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죄인의 구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마지막에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설득으로 마무리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죠?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것도 적국인 아수르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을 못마땅해 했던 인물입니다. 요나서가 어떻게 끝이 났는지 기억하세요? 니느웨는 회개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니느웨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못마땅해하는 요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나를 향한 설득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죠. 왜죠? 왜 책을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일까요? 요나가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셨기 때문 아닐까요? 요나가 이 설득에 응했는지는 요나서에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 열린 결말로 책이 마무리가 되죠. 마찬가지로 이 큰아들 비유도 탕자가 집에 돌아온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지 않고 큰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설득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의 이러한 설득에 응했는지 아닌지,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설득에 응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열린 결말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가 세리들과 죄인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라면 오늘날 이 비유를 들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비유는 제도자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불신자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며 초대하고 계십니다. 어디로 초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으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설득에 응할지 말지는 우리들에게 달려있죠. 결말은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초대하시는 주님의 초청 앞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면 우리의 목장교회가 개강을 하게 됩니다. 가슴이 뛰십니까?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목장 공동체인데 도무지 가슴이 뛰질 않으니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우리의 목장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새 학기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목장교회를 어떤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할까요? 이 자리에 계신 마을장님들과 목장님들 그리고 목장원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장교회에 환영이 경험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세요. 목장교회에는 환영이 있어야 합니다. 작은 아들처럼 한 주간도 부끄럼 속에 살았던 이들, 또한 세리와 죄인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이들, 또한 삶의 각종 궁핍과 고난 속에서 피난처가 필요한 이들에게 목장교회는 그들을 환영해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엉망으로 돌아온 아들을 껴안아 주시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그 아버지처럼 우리가 그들을 환영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를 이 사역으로 부르셨어요. 그 대상이 VIP가 되었던 기존의 목장원들이 되었던 목장교회는 고달픈 인생의 어느 한날을 살고 있는 그 한날 가운데 아버지를 떠올리고 스스로의 발걸음으로 찾아온 그들을 환영해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환영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수고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목장교회를 향한 주님의 초대에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장교회는 주님의 초대를 향한 응답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매불망 동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던 그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곁에 서서 함께 동생을 기다리는 그런 아들을 기대하시지 않으실까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동생을 찾으러 가서 집으로 데려오는 그런 아들을 기대하시지 않으실까요?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 못지않게 기뻐하면서 동생을 위해 스스로 나서서 잔치를 벌이는 그런 아들을 기대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런 삶으로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과거 여러분의 목장에 있었던 빈 방석과 포도송이는 지금 다 어디로 사라져 버렸습니까? 여러분의 목장은 아직 배가를 꿈꾸고 계십니까? 전도는 블레시 때라는 것이라는 그 생각은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 생각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한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며칠 전에 목자세를 하다가요, 목자님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기도 제목이 사실 다 비슷비슷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중에 한 목자님의 차례가 되었는데 그 목자님이 주저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기도 제목은 그동안 마을자님께도 다른 목자님들께도 나누지 않았던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몇 년 동안 목자로 섬기면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주저해왔던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나눠주신 기도의 제목은 목장 가운데 한 영혼을 인도하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자님 스스로가 가진 그 기질적인 한계 때문에 그리고 혹여나 그 새로운 관계로 인해서 상처를 입을까봐 오랫동안 주저했고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꼭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한 분에게 접촉하면서 그 일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분이 목장으로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 부탁을 받는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 기뻤을까요? 목장에서 뭘 고민해야 하는지를 알고 계셔서 그리고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 부담을 그냥 부담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해 주셔서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고 계셔서 그게 너무 기뻤습니다. 한낱 담당 지구 목사인 제 마음이 그렇게 기쁜데 우리를 이 사역으로 초대하신 주님의 마음은 얼마만큼 기쁘실까요? 그 사역으로 초대하신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실까요? 2021년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를 가슴 뛰게 만드는 목장 공동체, 이 목장교회를 환영이 있는 공동체로, 주님의 초대를 향한 응답이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